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다음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 그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두 곳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며 또한 이러한 말씀을 수호해 나가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진리를 지켜나가되 저희의 생명보다 더욱 귀하게 이 말씀을 지켜나가며 이 말씀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저희의 삶이 이 말씀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다룰 이 죄인 심이 부족하며 우둔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듣는 모든 무리 위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주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을 우리는 신교에 속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교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구교라고 우리가 부르고 우리 자신을 우리는 신교에 속해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영어로는 우리는 프로테스탄티니즘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그러한 운동으로서 이 모임이 시작된 걸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돌아볼 때에 그 나라가 천주교의 가르침을 또는 천주교와 비슷한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따르는 것을 항거하고 나간 그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은 항거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프로테스탄트다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온전히 이러한 항거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만으로 시작이 됐다면은 오늘 이 교회는 존재할 만한 그러한 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거한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다시금 돌아가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진리를 다시금 찾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종교개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사람이 그저 성경을 보고 새로운 고상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잊어버렸던 교회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묻어두었던 또는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갔던 말씀을 되찾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시금 들려주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말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광채를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리고 있을 때에 그 장막을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내도록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 논란이 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것은 이러한 면죄부를 파는 문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돈을 내고 이러한 면죄부를 사면은 내 자신의 지난날의 죄악뿐만 아니라 앞날에 지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 돈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순간 그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동전이 그 바닥에 떨어질 때에 우리가 위하여서 헌금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이러한 종교개혁의 여러 큰 원이 된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종교개혁 가운데에서 또는 우리가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성경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읽은 성모 마리아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흠모하고 따라갈 만한 참으로 매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들어가지고 그로하여금 하늘의 왕후를 삼고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어머니를 만들고 그로하여금 우상이 되게 하여서 그 앞에 절하게 하고 그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 앞에 하나님을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 대신의 자리를 그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한다. 이 마리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는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며 내어놓는 마리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마리아의 역사와 또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마리아에 관계되는 그러한 사건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로마 교회가 어떻게 마리아에 대한 가르침을 떠나 있는가 그것을 한번 같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톨릭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의 표본들 중에 하나인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같이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리아의 성경적인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자 구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 마리아는 그를 뱃속에 9개월 동안 품고 있는 그러한 은혜를 마리아가 지녔습니다. 온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가질 수 없는 뛰어난 은혜를 그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또는 그가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였지만은 그때의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겠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뛰어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매주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항상 이 마리아를 기억을 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실 때에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나오는 유일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를 높이 생각하고 귀한 인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마리아를 우리가 사랑하며 마리아의 그 주님을 위한 헌신을, 주님을 위한 희생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성경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마리아를 가톨릭 교회는 우상의 대상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부터 그 잘못된 가르침이 조금씩 조금씩 이곳저곳에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이러한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듯이 숨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간혹 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교부들은, 대부분의 교회를 지도하던 자들은 이러한 입장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바로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은 점점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고, 주전 431년에 에베소 교회 협의회에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가?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면은 그가 한 그 내추럴을 가지신 분인가? 한 그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에게 신성과 인성 그것이 구분이 되는 분인가? 여러 가지로 이러한 것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거기에서 결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사람이시다. 그리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가를 수 없는 한 분이시다 하는 그것을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나온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면은 그를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나님이신 그를 낳은 그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는 그러한 이름이 거기에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의미로서는 그것은 참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떼어내가지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하늘에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교회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 가지 한 가지 새로운 마리아에 대한 가르침들을 교회에서 불려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였기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마리아는 죄가 없을 수밖에 없다. 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죄가 없었다. 그는 죄 없이 태어났기에 그는 그 죽어서 무덤에서 그 몸이 썩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무덤에서 몸이 썩을 수 없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였고 부활한 그의 몸과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그도 오르게 되었다. 그가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그 어머니로서 그 아들에게 부탁하였던 것처럼 하늘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부탁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어느 사이에 마리아의 위치는 점점 올라가서 그의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사랑받는 특별한 딸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하였기에 성령의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며 성자 하나님의 어머니이며 성령 하나님의 배우자가 되는 이러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어서 네 번째의 신격을 가지는 그러한 인물로서 그의 위치를 굳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 근래에 와가지고서는 이것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 한 40년 동안 계속해서 가톨릭 교회의 역사는 서로 다투어가지고 마리아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숭배할 것인가, 그것을 서로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황으로 있는 그 교황이 처음 교황의 위치로 오를 때 그가 서약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전체가 마리아를 위하여서 이 사역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마리아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섬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나는 마리아를 위하여 나의 모든 사역을 그 앞에 바치겠다 하는 것이 현재 그 교황의 태도이며, 마리아는 그를 통하여서 마리아는 우리를 위안할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러한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오 마리아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가 이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동안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그 앞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뉴욕에 있을 때에 플러싱 매도우 파크이라고 거기에 파크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주 놀러 가는데 어떤 날 저녁에 가보니까 뭐 굉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큰 분 이제 그러한 무슨 이러한 그 글을 쓴 것들, 뭐 그림 같은 것들을 잔뜩 들고는 행진을 합니다. 근데 행진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헤일 메리, 헤일 메리 이제 하면서 그것을 이제 수십 번, 수백 번을 그것을 이제 외우면서 그 공원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가서 좀 당신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보여주시라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지를 이제 줘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자기들이 묵주가 있습니다. 그 중국, 저기 불교에 염주가 있는 것처럼 그 천주교에는 그 묵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기도문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몇 번 헤일 메리를 거기에 이제 기도문을 하면은 그 우리가 연옥에 가서 살 몇 백만 년을 그 얼마큼 이제 주림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여기 또 어떠한 여기 가죽으로 만든 이런 끈에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만지면서 이러한 그 마리아를 향한 기도를 몇 번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연옥에 들어갈 그 기간이 얼마큼 작아지고 뭐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미신적인 몇 사람만 하는 것인가? 이 현재 그 교황이 1997년에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그러한 그 묵주를 놓고 그 마리아를 향한 기도하는 모습을 그 15억이나 되는 인류가 그것을 같이 지켜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현재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유일한 길로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럴 수가 있는가? 그들의 입장을 잘못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요 근래에 나온 그 가톨릭의 요리 문답을 우리가 그 정리해 보든지, 또는 그들이 마리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그러한 책들을 읽어볼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도들의 여왕이며, 마리아는 하늘의 왕후이며, 마리아는 온 세상의 그 왕후인 것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이 성경으로 우리가 비춰볼 때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쓴 글을 보면은 그 성경에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대는 것은 전혀 엉뚱한 그러한 부분들을 대고 또한 엉뚱한 부분을 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때에 전혀 다르게 원래 말씀과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글 가운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마리아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 마리아는 결코 교회의 지도적인 사도의 왕후는커녕 사도들 가운데 지도자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가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그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사도들의 왕후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가복음 1장 4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어머니가 라고 부르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복음서를 우리가 볼지라도 그 복음서의 말씀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은 성경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일 뿐인 것입니다. 그가 하늘의 여왕인가?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하늘의 여왕으로서 온 교회에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 볼 때에 그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설명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린 은혜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지르기를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이것은 마리아를 높이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과연 그렇다 그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며 하늘의 여왕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그것을 가르쳤어야 될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곳에서도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이라고 가르치신 것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것을 이제 교황이 발표하고 그 바티칸에서 1차 공회에서 그것을 교회에 그 신조로서 발표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 없이 태어난 자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였을 때 그 모친은 죄가 없었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주장할 만한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은 그것은 마리아가 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한 몸을 특별히 준비하셨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5절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특별한 몸을 죄 없으신 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때에 그때 내가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리아 자신이 죄 없고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의 전통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천주교회의 그 교리로서 받아들여진 것은 1854년에 파이어스 9세가 먼저 그것을 얘기하였고 그 다음에 1870년에 바티칸 공회에서 그것을 1차 공회에서 그것을 자기의 교리로서 채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점점 깊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죄 없이 살았다고 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함이 없으신 분이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 1서 3장 5절을 보면은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에 죄가 없었던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그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성경이 분명하게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비춰볼 때에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은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에도 그가 처녀의 몸으로 그를 낳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후에도 계속 처녀로서 그가 영원토록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성모 마리아가 처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가 이러한 세상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들어낸 그 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69편 8편을 보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그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메시아의 기도 가운데 내 형제에게는 내가 손님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마리아가 처녀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을 우리가 가서 볼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형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형제들 또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도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결혼하였으나 그 남편이 손댈 수 없는 영원한 처녀로 남아있었던 그러한 독특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마리아는 하늘로 그의 몸이 승천하였다고 가르칩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가 죄 없는, 죄 없이 태어났으며 죄 없이 살았기에 그가 몸이 썩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썩음을 볼 수가 없었다면 마리아의 몸도 썩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몸이 무덤에 있을 수가 없다면 그는 부활하였을 것이고 지금 하늘에 승천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먼저 그의 몸이 하늘에 부활한 몸으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아주 최근에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1950년에 파이어스 12세가 그것을 주장을 하였고 그것을 이제 그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뒤집고 볼지라도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조심스럽게 읽어보았지만은 어느 곳에서도 마리아가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했다고 하는 기록은 저는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에 그가 있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데려가셨다고 하는 역사는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마리아를 부활케 하시고 그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늘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교회의 전통에서 교회의 교황들이 서로 열심을 내가지고 마리아에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새로운 그러한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공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마리아는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자라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속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할 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인 중보자가 계신다면 이는 마리아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이기에 조금 무뚝뚝하고 그에게 말하려면 좀 서먹서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되는 그 마리아에게 가서 부드럽게 그 여성에게 이야기할 때 그는 마음이 부드러워서 우리의 말을 잘 들어서 그것을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연결되기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함을 받을 수 있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분은 누구인가?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한 분이신데 그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끊게 하는 다른 누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무리 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우리는 그를 비껴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더 효과적인 그와 함께한 중보자가 있다고 그와 함께한 구속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고 따라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그들이 마리아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 근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가서 보면은 그 오래 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상 숭배가 유대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하늘의 여왕이 그 아래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이것이 그러한 신의 모습을 우리가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붙잡았습니다. 마리아를 하늘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별반 문제가 되겠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식으로 믿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믿으면 될 것이 아닌가? 뭐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왈과 왈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저 서로 나아가 내 혼자 옳다고 주장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옳다고 서로 주장할 거 뭐 있느냐? 네가 얼마나 잘나가지고 너만 홀로 진리이며 다른 사람은 거짓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서로 서로를 타협하고 서로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공정하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오늘날 신교라고 불리우는 그리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우리가 읽어볼 때, 그 사람들이 쓴 글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 그들이 로마 교회와 손을 잡고 그저 우리는 한 형제라고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를 데려다가 자기 강단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회중들을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전도 집회를 모았을 때 그 위에 천주교 신부가 앉아있고 또 교회 목사들이 앉아있어가지고 그 전도 집회에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는 그 다음에는 당신들은 원하는 교회로 돌아가시오. 천주교로 가고 싶으면 천주교로 가고 또한 일반 신교를 따라가고 싶으면 신교로 돌아가시오. 그러한 전도 집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좋은 것인가? 우리가 서로 서로 그저 좋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다면 비판단받지 않겠거든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받을 줄 알아라. 뭐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서로 서로를 용납하고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서로 나만 진리라고 주장할 거 뭐 있느냐? 너는 내가 가진 진리가 있고 나는 내가 가진 진리가 있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 경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천주교회와 자연스럽게 손잡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한국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요즘 점차 찾아보게 됩니다. 요 근래 이제 제가 한국 사람들에 쓴 소설을 한국말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한국 사람이 쓴 소설도 이제 좀 갖다가 이렇게 읽어보고 한국 사람의 그 책도 좀 읽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떠한 소설 같은 것을 읽어볼 때 이제 아주 재미있는 그 읽을 때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그곳에 정말 그 실력 있는 소설가가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가 그저 세상의 이야기를 썼다면은 그저 재미있게 읽고 그것을 덮어둘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리아에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소설 가운데서 소개할 때에 저로 하여금 심히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가운데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마리아는 참다운 우리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미 우상화된 마리아를 이미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러한 사도들의 행위들을 마치 그들이 그러한 것을 한 것처럼 소설로 써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조심스럽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글들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믿음의 올바른 믿음의 글일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의 글들이라고 하는 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단도 거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서 얘기하기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있는 교회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왜 로마 가톨릭교회가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타락한 자리로 떨어졌습니까? 먼저 말씀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을 붙잡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앞사람이 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서로 다투어가지고 그 앞에 사람의 전통에다가 다른 전통을 더하고 다른 전통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아래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교회의 전통을 세워나갈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적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두 개가 전혀 정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다고 그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한쪽에서는 그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여성이었지만 그는 인간에 불과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을 같이 합해놓고 둘 다 진리라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진리를 찾을 것인가? 우리의 진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전통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할지라도 한국 교회도 이미 100여 년 지난 동안 여러 가지 전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교회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습관이 어떠한 전통이 되어서 이것이 성경 말씀이냐 우리가 잘못 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갈 것인가? 항상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로 재고 그 말씀 아래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 종교 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찾아 나가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길도 길이고 저 길도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구원받는 길은 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죄인 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으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길을 걸어가게 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멸망받게 하는 그러한 위험한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러한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리하여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을 통하여 성경에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 믿었을 때에 그것만이 확실한 구원의 길이기에 이러한 모든 다른 길은 우리가 결코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종교개혁의 역사를 따른 그 교회의 모든 우리의 태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들이 우리 주위에 들리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낼 때에 우리도 혼돈되며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이 참으로 옳은 길인가 염려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바라보며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